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오는 14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고 8월 1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을 22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를 가까운 시일 안에 개성공업지구 내에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6.15 남북공동행사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남북철도와 도로협력분과회의, 산림협력분과회의, 또 북측예술단의 남측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를 차후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문별 실무회담 진행 상황을 봐가며 차기 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오늘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2000년 10월 조명록 당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빌 클린턴 대통령 면담 이후 처음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뉴욕에서 열린 김영철 부장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의 잇따른 회동을 통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밝은 길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북한은 문화유산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에 편입해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일생에 한 번뿐인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군 장성이 남중국해 점령 역량을 언급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케네스 맥켄지 미 합동참모본부 중장은 미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폭파 역량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군은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을 점령한 많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맥켄지 중장은 이후 별도의 발언에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기간 고립된 작은 섬들을 점령한 많은 경험이 있고 그것이 미군이 과거에 행한 핵심 역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중국은 남중국해 연안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함께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공동 인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오늘 성명을 내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제궁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이번 결정은 불법이고 실수라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오토바이와 청바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10쪽 분량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의 결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쥐스탱 트루도 캐나다 총리도 이날 미국의 움직임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캐나다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7월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총선 이후 약 석 달 동안 정부 구성을 하지 못했던 이탈리아에서 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즘 연립정부가 출범합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은 어제 오성운동과 동맹이 총리 후보로 내세운 주세페 콘테 피렌체 대학 법과대학 교수에게 정부 구성권을 부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중국에서는 오는 7일에서 8일 대학 입학 시험인 가오카오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중국 교육부는 올해 가오카오 응시생이 975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작년보다 35만여 명이 늘어난 수치이자 지난 200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증가한 거라고 하네요. 자, 이는 올해 가오카오 응시생 대부분이 2000년생인데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는 당시 일명 이 밀레니엄 베이비로 불리는 신생아 출산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수험생이 참여하는 중국 대입시험인 가오카오는 치열한 경쟁으로 유명한데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서 지역별 교육당국은 시험장에 이 전자장비를 동원해 전파를 탐지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는 입시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면서 지난 2016년엔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감옥에 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에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3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도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30도, 신의주는 16도에서 2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도에서 29도, 함흥은 16도에서 3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2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글스가 부릅니다. 무법자처럼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마음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라고 충고하는 데스페라도 들려드립니다. 데스페라도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for so long now. Oh, you're a hard one, but I know that you got your reasons. These things that are pleasing you can hurt you somehow.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She'll beat you if she's able. You know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your best bet. Now it seems to me some fine things have been laid upon your table. But you only want the ones that you can't get. Desperado, oh, you ain't getting no younger. Your pain and your hunger, they're driving you home. And freedom, oh, freedom, well, that's just some people talking. Your prison is one. Your feet get cold in the wintertime. The sky won't snow and the sun won't shine. It's hard to tell the nigh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이 오늘부터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데 당사국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극적으로 연정 출범이 성사돼서 유로화 가치를 중심으로 요동치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았고요. 이어서 파키스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는 미군 보급로 차단을 검토 중인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유럽연합 EU와 캐나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가 붙는군요.
네, 철강 제품에는 25%, 알루미늄에 10%씩 각각 신규 관세를 부과합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어제 관세 발효를 발표했는데요. 유럽연합, EU와 캐나다, 멕시코 각 당사국들은 여기에 항의하면서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반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These tariffs will harm industry and workers on both sides of the Canada-US border.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는 캐나다는 물론이고 미국의 관련 산업까지 해를 입힐 것이라면서 북미 철강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했던 공급 체계를 훼손시킬 것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트리도 총리는 말했습니다. 이어서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EU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는데요.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는 불법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유럽이 모두 지켜야 될 국제 통상 규정을 어긴 조치라고 주장했는데요. EU는 앞으로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상응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한다는 겁니까?
예, 유럽연합 EU는 다음 달 1일부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와 리바이스 청바지, 또 버번 위스키, 또 오렌지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총액이 16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들인데요. 그 이상의 조치로 대응할 가능성도 마크롱 대통령은 내비쳤습니다. 어제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2차 대전 직전 상황을 거론하면서 경제적 국수주의는 전쟁으로 이어진다. 정확히 1930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관세가 국제 통상 규정을 어겼다고 했는데 자, 국제기구의 입장은 뭔가요?
세계무역기구 WTO의 호베르트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현 상황에 매우 크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어느 한쪽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진 않았는데요. 문제를 해소하고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서 세계 무역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개별 국가들 간의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WTO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유럽연합은 오늘 미국을 WTO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중국과 인도도 미국의 철광 알루미늄 관세에 반발해서 앞서 먼저 제소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해당 국가들이 WTO에 제소를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 미국 정부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시사주간지 타임은 내다봤습니다.
네, 이 WTO의 판결에 따라서 이 철강 관세를 둘러싼 긴장이 조만간 해소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WTO 제소와 판결에 이르는 과정이 보통 몇 달씩 걸리고요. 또 몇 년이 지나도 판결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철강 관세 문제건은 EU와 중국, 인도 등의 제소가 같은 내용이라서 병합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뭔가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쇠락한 미국 철강 산업을 되살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자동차나 비행기, 전자제품을 만드는 핵심 자재이고 또 각종 산업 설비에도 쓰이는 국가 기간 산업인데 외국산의 의존율이 높은 게 문제라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서 안보에 영향을 주는 품목을 수입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지난 3월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씩 관세를 발효시켰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관세를 면제받는 나라도 있죠.
네. 각 나라들과 진행 중인 개별 통상 안보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서 당초 7개 나라에 한시적으로 관세를 유예시켜 줬는데요. 그중에 한국과는 이 자유무역 협정 개정 협상이 잘 돼서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호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도 합의를 이뤘는데요. 이 EU와 캐나다, 멕시코와는 유예 기간을 연장시켜 가면서 협상을 했지만 결국 대화가 결렬된 겁니다. 윌보로스 미 상무장관은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재협상 타결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 의회에서는 이 동맹국들과의 통상 갈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권 공화당 소속 벤 세스 상원의원은 유럽과 캐나다, 멕시코는 중국이 아니다라면서 적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동맹국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고요. 또 같은 당의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도 철강과 알루미늄 분야에서 불공정 무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 유럽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어제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났는데요. 일본산 철강의 관세를 면제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한 것으로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군요.
네, 지난 3월 초 총선 이후에 석 달 가까이 이어진 이탈리아의 무정부 상태가 극적으로 해소됐습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어제 주세페 콘테 총리 후보자가 제출한 내각 구성안을 승인했는데요. 다음 주에 의회 인준을 거쳐서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때문에 출렁이던 국제금융시장도 일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좀 있었다고요.
네. 3월 총선에서 과반을 얻은 정파가 없어서 연립정부를 꾸려야 됐는데요. 주요 정파의 노선과 주장이 극명하게 달라서 협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 정파인 동맹당이 얼마 전에 연정에 합의해서요. 피렌체 대학교 법학과의 주세페 콘테 교수를 총리 후보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콘테 후보자가 제출한 내각 명단에서 재무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일요일 콘테 후보자는 총리 후보에서 사퇴했고요. 대통령은 곧바로 다른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다시 또 콘테 교수가 총리 후보가 된 거네요.
네.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오성운동과 동맹당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카를로 코타렐리 전 국제통화기금 집행이사의 총리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재차 이 콘테 교수를 다시 한번 총리 후보자로 내세운 겁니다.
예. 이 콘테 정부 출범이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가능하게 된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콘테 총리 후보자가 앞서 대통령에게 제출한 내각 구성안에서 파울로 사보나 재무장관 후보자가 문제였습니다. 이 사보나 후보자는 유로존 탈퇴를 거듭 주장하고 반유럽연합 성향을 줄기차게 드러냈던 인물이라 대통령이 거부했던 건데요. 이번에 다시 제출한 내각 구성안에서는 보다 온건한 인물로 평가받는 로마 토르베르가타 대학교의 지오바니 트리아 교수를 재무장관 후보로 올렸습니다.
네. 자, 총리와 재무장관 외에 내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두 정파인 오성운동의 루이지 디마이오 대표가 부총리 겸 경제노동통상장관, 그리고 동맹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가 부총리 겸 내무장관을 맡습니다. 이 밖에 오성운동 소속 9명, 동맹당 소속 7명이 각 부처 장관 후보에 올랐고요. 전문관료 출신 2명도 합류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연정을 이끄는 오성운동이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포퓰리즘이란 보통 전통적인 보수 진보 정치 노선에서 벗어나서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는 세력을 표방하는 걸 말하는데요. 아, 다른 말로 대중영합주의라고도 합니다. 이 오성운동은 지난 총선에서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 미국 돈으로 913달러를 매월 지급하고 또 연금 받는 나이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이략 원내 제1당으로 부상했는데요. 이탈리아에 이번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즘 정부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가까운 데 있는 이 스페인에서도 정부가 바뀔 전망이라고요?
네. 이탈리아에서는 일당 정국이 안정을 찾게 된 반면 스페인에서는 정세 불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제1야당인 사회당이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불신임한 가결 정족수를 거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서요. 오늘 의회 표결을 통해서 소수 정파인 대중당 정권의 실각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는 미군의 보급로 차단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파키스탄 정부가 현재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쿠람 다르트 기르칸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최근 B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파키스탄의 국방장관도 겸하고 있는 칸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는 미군과 나토 동맹군의 보급로 차단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이 파키스탄을 테러 지원 감시 명단에 올리기 하루 전날 나온 겁니다.
네. 자, 파키스탄이 아직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된 건 아니죠?
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월 이 파키스탄을 회색국가 명단에 포함시켰는데요. 이 회색국가는 테러단체로 흘러가는 자금을 단속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 파키스탄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와의 협약의 합의에 따라서 이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 이행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들어가서 경제 제재 부과됩니다.
네, 자, 현재 파키스탄은 미국의 원조도 중단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파키스탄은 17년 전에 미국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합류한 이래 수십억 달러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올해 파키스탄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시키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파키스탄 정부가 테러 척결 명목으로 미국의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이 탈레반 등 테러 단체들과도 여전히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파키스탄 측은 그럼 이런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파키스탄 측은 테러 집단과 연계됐다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내전 종식 실패에 대한 책임을 파키스탄에 지우려는 미국의 압박 전술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칸 장관은 현재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는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까지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칸 장관은 특히 양국 관계가 껄끄럽게 된 것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파키스탄은 현재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미국의 비난과 책망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는 또 상황이 있었다. 했다고요?
예, 미국 정부가 이달 초에 미국 주재 아프가니스탄 외교관들에 대해서 미국 주재 파키스탄 외교관들에 대해서 이 대사관에서 40km 이상 이동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요. 이에 파키스탄 정부도 파키스탄 주재 미국 외교관들에 대해서 이동 제한 조치를 가하면서 양국 관계는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칸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이 아프간 내륙에 주둔 중인 미군과 나토 동맹군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상과 공중 보급료를 열어놨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선택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뉴스,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앤드류 맥케이브 전 연방수사국 FBI 부국장 조사 관련해서 수사당국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대면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 인기 TV 연속극이 주인공의 인종차별 발언 때문에 취소됐는데 이에 대해 백악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93년 역사를 가진 영어 철자 맞추기 대회에서 11년 연속 인도계 학생이 우승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앤드류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그와 좀 연관된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어제 단독으로 전한 내용입니다. 최근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맥케이브 전 부국장 조사를 위해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면담했다는 겁니다.
네, 자, 맥케이브 전 부국장과 관련된 조사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네, 맥케이브 씨가 지난 2016년에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비밀 정보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유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관련해서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상관인 코미 전 국장과 수사 요원들을 오도하고 또 거짓말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방 당국이 이 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언론에 유출했다는 비밀 정보가 뭡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하고요. 클린턴 재단 관련 수사 정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정보를 근거로 해서 클린턴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연방 법무부하고 FBI 안에 갈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이 기사는 맥케이브 당시 전 부국장이 이 수사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에 저항한 걸로 묘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이를 두고 또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있던 건가요?
맞습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이 연방 법무부 감찰실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마이클 호로비츠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4월 이 조사 결과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코미 국장과 수사요원들한테 네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예, 자신이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감찰실 조사가 결과에 따르면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이 상관인 코미 전 국장한테 자신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또 이 부하 직원들한테는 이 정보가 유출된 것을 두고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 호로비츠 감찰관은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연방검찰에 이 맥케이브 전 부국장의 행동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정보 유출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모양이네요. 네,
이 사실 정보 유출보다는요, 이 수사 요원들에게 거짓말한 거에 더 문제라고 합니다. 예. 만약에 이게 유죄로 판명되면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 논란과 관련해서 맥케이브 전 부국장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뭐 지금은 정보를 이 언론 매체에 흘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를 두고 코미 전 국장하고 여러 차례 상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코미 전 국장도 이 건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코미 전 국장 쪽의 말은 뭔가요?
말이 다릅니다. 이 코미 전 국장은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정보를 흘렸다는 자신이 흘렸다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요. 만약에 맥케이브 씨가 기소돼서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있다고 코미 전 국장은 밝혔습니다.
네, 이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올해 3월에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해고가 됐는데 이 감찰관실 조사가 해고 이유였죠?
그렇습니다. 이 맥케이브 법무부가 맥케이브 씨를 해고할 때 그가 여러 차례 언론에 정보를 유출했고 또 정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달았었습니다.
예, 맥케이브 전 부국장은 사실 이 코미 전 국장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좀 껄끄러운 관계였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는데요. 특히 또 이 맥케이브 전 부국장의 아내가 이 버지니아주 상원에 출마했을 때 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 측근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면서 이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케이브 씨가 전격적으로 해고된 그날 민주주의에 매우 좋은 날이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또 어제는 다른 건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에 코미 국장이 해고된 뒤에 맥케이브 당시 부국장이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서 들은 말을 메모에 남겼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유를 들어서 코미 국장을 해고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코미 전 국장 해고를 요청하는 메모를 대통령에게 제출했을 때 그 부분은 빠진 것으로 또 알려졌던데요.
그렇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해당 메모에 클린턴 전 장관 이메일 수사에 대한 이 코미 전 국장의 부적절한 조처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트위터에 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 때문에 이 코미 국장을 경질한 것이 아니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맥케이브 전 부국장은 자신이 작성한 메모를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검 측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최근 미국의 인기 TV 연속극이 주인공 여배우의 인종차별 발언 때문에 취소됐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이 입을 열었군요.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30일 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논란을 두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남길 글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았는데요.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 주류 언론의 이중성을 지적했습니다.
The president's pointing to the hypocrisy in the media, saying that the most horrible things about this president, and nobody addresses it.
주류 매체들은 진보 성향을 가진 유명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험담하는 것은 용인한다는 말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까?
네, 이 ABC 방송이 여배우 로젠 바시가 인종주의적인 말로 모욕한 사람에게는 사과하면서 자신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사과하지 않는다고요.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샌더스 대변인은 이 주류 언론들이 보수 인사 발언에는 강력하게 대처하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비판한 겁니다.
예. 자, 요즘 이 로젠 바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이 사람이 유명한 여배우인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었죠. 근데 이 바시가 최근 트위터에 이 전임 오바마 대통령 때 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었던 이 밸러리 제러 씨를 인종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려 문제가 됐습니다. 이 글 내용이 이 무슬림 형제단과 혹성 탈출이 아기를 낳은 걸 바로 제러 씨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무슬림 형제단이라면 뭐 이슬람 교도를 뜻하고요. 혹성 탈출은 이제 영화 제목인데 여기에 침팬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제너 전 고문이 흑인 여성인데 이란에서 태어났는데 이걸 빗대서 말한 겁니다. 네. 이 글이 문제가 되자 이제 바시가 미안하다 하면서 당사자한테 사과는 했는데 좀처럼 이 비난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출연하던 이 연속극까지 취소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로젠 바시가 이 자신의 이름을 딴 연속극 로젠에 출연 중이었는데 이 바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ABC 방송이 해당 연속극 방영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ABC 방송사의 모기업이죠. 디즈니사 최고 경영자가 이 제러 씨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과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연속극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로잔느 아줌마라고 알려진 연속극인데 원래는 지난 80년대, 90년대 인기리에 방영됐었는데 이번에 20년 만에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예.
지난 3월 27일에 첫 방송에 나가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주연 배우 이 발언 탓에 전격적으로 중단됐습니다. ABC 방송 측은 이 바시의 발언이 혐오스럽고 불쾌하며 자신들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바시의 발언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나요?
뭐 확실한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시의 문제가 된 말에는 침묵하면서 오히려 ABC 방송에게는 사과를 요구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이 주류 언론의 위선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면서 어느 누구도 바시의 말을 옹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어 철자 맞추기 대회죠. 스펠링 비 올해 우승자가 가려졌네요.
네, 텍사스주 맥키니 출신 카르티크 네마니 군이 어제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91회 스크립스 내셔널 스펠링비 대회 결승전에서 우승했습니다.
Koinonia. K-O-I-N-O-N-I-A. Koinonia.
That is correct.
네, 네마니는 결승전에서 마지막으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맞추고 우승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면 이 기독교인 사이의 친교나 모임 등을 뜻하죠. 이 우승자인 네마니 군은 올해 처음 스펠링배 전국 대회 참가해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예, 자, 이 스펠링 비 대회가 미국에선 상당히 유명한 대회죠.
물론입니다. 이 언론사인 스크립스사가 매년 주최하는데요. 8학년이나 16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마이크 앞에 서서 앞에서 출제자의 발음을 듣고 철자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대회에 본선에 올라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선에 나오려면 일단 뭐 지역 학교에서 예선을 치르고 또 주 예선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회에 미국 학생들만 나올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미국 명이나 미국 군이 주둔하는 나라 학생들도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올해 본선에 무려 515명이 나왔고요. 이 가운데 16명이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예. 자, 올해 우승자인 이 네마니 군은 인도계에 갔습니다. 이름이. 자, 그런데 올해 대회도 역시나 인도계가 두각을 나타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까지 이 인도계 학생이 11년 연속으로 우승했습니다. 인도계 학생들이 이 스펠링비 전국대회에서 지금까지 모두 14번이나 우승했는데요.
예.
이 올해 결승에서 네마니 군하고 끝까지 이 우승컵을 다툰 학생도 인도계 여학생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인도계 학생들이 철자 맞추기 대회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전문가들은 부모들 학구열을 듭니다.
예.
인도에서 미국에 이민 온 부부들이 이 대부분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라서 이 자녀 교육과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의 아이가 미국에서 열리는 수학이나 과학대뿐만 아니라 스펠링 비 대회까지 휩쓸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당신의 후광에 취해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비욘세의 헬로 들어보시죠.
I can feel your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인체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요. 지난 4월 4일 이후 콩고에서는 30명 이상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2명이 에볼라 때문에 숨진 것으로 확진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사회가 두려워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죽음의 전령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감염 초기에 발열과 무기력감, 근육통, 목이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구토나 설사를 하거나 피부와 점막에서 피가 나기도 하는데 이런 출혈 증상 때문에 에볼라 출혈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평균 치사율은 50%지만 과거 발병 사례를 보면 치사율이 90%에 달한 적도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과일 박쥐나 침팬지 그리고 산림 영양 같은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파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에서도 전염되는데 감염된 사람의 피나 체액 그리고 장기와 접촉하면 옮아갑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에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볼라는 1976년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 에볼라강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에볼라란 이름이 붙었고 이는 현지 말로 검은 강을 뜻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이번까지 모두 9번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에볼라로 숨진 사람의 장례식에서 망자의 시신을 만졌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요원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평균 8일에서 10일 정도 잠복기가 있고 사람에 따라 빠르면 2일, 늦게는 21일 만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됐어도 21일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전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감염에서 회복하더라도 최장 7주까지 혈액에 바이러스가 잔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와 중부를 휩쓴 에볼라 바이러스.
지난 2013년 12월 기니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2살짜리 아이가 에볼라로 사망하고 난 뒤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Fear is rising in West Africa amid the region's first ever Ebola outbreak. The outbreak began in Guinea's southeastern forest region in February.
당시 에볼라 바이러스는 기니에서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로 퍼지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2016년 1월까지 약 11,000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라이베리아에서 약 4,8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에라리온과 기니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넘어 주변 대륙으로 퍼진 에볼라 바이러스.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 작업이 한창일 때 에볼라 감염자가 미국에서도 나와 미국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For Americans, Ebola started out as a disease in a faraway continent. But then a man from Liberia died from Ebola in a Dallas hospital and things changed.
2014년 9월 미국 남부 텍사스에서 라이베리아 남성이 에볼라 증상을 보인 뒤에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환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에볼라가 발생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또 이 남성을 담당했던 여자 간호사 두 명도 바이러스에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았고 두 사람 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또 기니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돌아온 의사 역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회복했습니다. 한편 미국 외에 유럽의 스페인과 영국,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등지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
전문가들은 재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난해에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감염자가 나왔지만 현지 당국의 재빠른 대처로 사망자가 4명에 그쳤습니다. 현재 콩고에서는 현지 방역당국과 과학자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 관계자들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사람 사이 접촉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지역 방역당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WHO는 이전과는 달리 비상상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을 막으려면 일단 감염자와 접촉을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또 평상시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더러운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은 장갑과 마스크, 가운 등 보호 장비를 철저하게 갖춰야 합니다.
에볼라 예방과 치료의 새로운 전기, 에볼라 백신 개발.
최근 에볼라가 발생한 콩고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Merck, the vaccine manufacturer, has reassured WHO that we have access to further doses of vaccine.
지난 5월 초 콩고 국제공항에서 일하던 WHO 구호 요원은 BOA에 에볼라 백신을 비행기로 콩고에 들여와 보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백신은 현지에서 환자들에게 무료로 접종됩니다. WHO가 보급하는 에볼라 백신은 실험 단계에 있는 백신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2월에 실행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이 백신이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백신이 사람에게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금까지 백신 30만 개가 확보됐습니다. WHO는 에볼라 백신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나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 그리고 방역 요원들에게 먼저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모두 없애기는 불가능하고 언제 어디서 다시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전망합니다. 또 이 문제를 한 나라가 다 해결할 수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노력과 현지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있으면 피해가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한국 아이돌 가수 그룹 방탄소년단입니다. 지난 5월 27일 미국 빌보드는 한국 음악 그룹 방탄소년단이 최근 발매한 3집 Love Yourself 전 티어가 빌보드 200순위 1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200은 일주일 동안 어떤 앨범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 보여주는 순위로 CD 판매와 앨범 수록곡의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을 집계 순위를 매깁니다. 이 순위는 노래 인기 순위인 핫 100과 함께 빌보드를 대표하는 순위입니다. 이 순위에서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낸 앨범이 정상을 차지한 건 12년 만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외국에서는 영어 약자인 BTS로 불립니다. 이들의 인기는 최근 미국에서 치러진 빌보드 음악상에서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So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Here we go. BTS!
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 20일에 진행된 빌보드 음악상에서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또 이날 행사에서 신곡 페이크 러브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요를 뜻하는 K-POP 사상 외국에서 가장 성공한 예로 꼽힙니다. 지난 2013년에 7명으로 구성된 방탄소년단은 감각적인 음악과 빈틈없는 군무 그리고 수연 외모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초기에 널리 알려진 데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의 힘이 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유튜브 외에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로 아미로 불리는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반 외에 이들의 새 노래 Fake Love, 가짜 사랑도 빌보드 노래 순위에서 1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쓴 방탄소년단의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빌보드 음반 순위 1위에 올라 한국 대중음악 사상 역사를 만든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내일 뭐 해? 라고 물어볼 때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라고도 물어볼 수 있지만 이 밖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What are you up to tomorrow? Do you have any plans for tomorrow? 친구랑 노는 걸 말할 때 play가 아니라 hang out을 쓰는데요. Wanna hang out tomorrow? 라고 말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는 거 맞지? 라고 묻고 싶을 때는 Hey, are we still on for tomorrow night? Are we good for tomorrow? I'll see you tomorrow?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up to tomorrow? What are you up to tomorrow? Do you have any plans for tomorrow? Do you have any plans for tomorrow? Wanna hang out tomorrow? Wanna hang out tomorrow? Hey, are we still on for tomorrow night? Are we still on for tomorrow night? Are we good for tomorrow? Are we good for tomorrow? I'll see you tomorrow. I'll see you tomorrow. 오늘은 약속 잡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E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E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8년 6월 1일 오늘 세 가지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본보기 헬렌 켈러 여사가 8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0년 미국 남동부 알라바마주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는 어린 시절 열병을 앓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도 못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이후 7살 때 그녀의 평생 스승인 앤 설리번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I saw Helen Keller first. She was 6 years and 8 months old. She had been blind and deaf and mute.
설리번 선생은 헬렌 켈러에게 말할 때 나오는 소리의 진동을 느끼게 함으로써 말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I am not dumb, dumb now.
설리번 선생의 도움으로 헬렌 켈러는 20살 때인 1900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 1904년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후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 참정권 운동과 사형 폐지 운동, 그리고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투철한 정신력으로 전 세계 장애인에게 희망의 등불이 된 헬렌 켈러. 그녀는 1968년 오늘 8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26년 6월 1일 오늘. Don't let the flame go out. Some like it hot.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 등으로 유명한 미국 최고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어렸을 적 보육원과 고아원에 전전하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이후 사진 모델로 활동하다가 1948년 영화 스쿠다후 스쿠다헤이에 출연하면서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후 1950년 마릴린 먼로는 영화 아스팔트 정글과 3년 뒤 나이아가라를 통해 폭발적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후 1955년 개봉된 영화 7년 만에 외출해서 그녀가 입고 있던 치마가 지하철 환풍구 바람에 말려 올라가는 장면은 마릴린 먼로를 상징하는 대표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이후 영화 왕자와 슈거를 포함해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은 마릴린 먼로는 하지만 1962년 8월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오늘날까지 미국의 대표 여배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